예, 오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루 이틀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 평생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보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다른 거는 다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만 바로 알면 모든 게 다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만 빼놓고 다른 걸 다 잘해요. 참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겠죠. 오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요,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은 참 잘해요. 찬양도 많이 알고 성경 지식도 있고 성도들끼리 뭐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믿음의 대상, 여러분 이게 유일한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뭘까요?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만남들도 있고 합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 그 일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걸 했었죠. 뭐 여기서 강단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뭐 과거에 무슨 세미나 같은 거 밑에서, 과거에 우리 무슨 세미나에서 지금 무슨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메디케이드, 뭐 메디케어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건강도 할 수 있고, 뭐 지금 우리 교회 종이 접기도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걸 앞장세워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끌려오는 영혼들이 끌려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오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오늘 빠지면, 아 가기 싫은데 빠지면 또 사람들 또 귀찮게 전화하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되니까 또 가야지, 그겁니까? 아니면 아 오늘 끝난 다음에 이 집사님 만나서 뭐 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왔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 그러면 딱 그게 떠올라야 돼요. 구원, 나의 죄 씻으신 분, 나의 구속자, 대속자, 중보자, 예수님의 본질이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하는데도 똑같죠? 누구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들고, 이럴 때 이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허물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1억 불씩 디파저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각도 맞춰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유일한 예수, 이게 안 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옆길로 갑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 마음 중심에 딱 있으면 옆길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바로 길이 있죠. 조금 벗어나서 조금 각도가 0.001% 1도 아주 미약하죠. 그렇죠? 조금 벗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중에는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향해서 가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북쪽으로 조금씩 흘러가지고 도착해보니까 시애틀이에요.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 그 서부 쪽에서도 가장 밑에 쪽에 있고요, 시애틀은 거의 캐나다 쪽 저 위쪽에 있습니다. 조금 틀어졌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직 예수가 되지 않아서 끝이 이상해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작정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당연시 되고, 구원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책임과 의무와 또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것, 거기에 더 관심이 가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육신화되버려요. 신앙생활, 정말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칭찬 더 들을까,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할까, 교회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래도 집사 받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내 동료들은 다 안수 집사 장로인데 나도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기준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보급 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고 그 은혜가 흩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드러내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실력과 얼마나 인정받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기준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회에 갈 거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부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더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목사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질문하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는 그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년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가 아니고요, 만세 전에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시고. 왜?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종이는 평면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지금 제가 설교 그 요약을 지금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평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를 부를 일이 없습니다. 부르시지도 않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싹 사라지고 우리가 앉아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쇼하는 거예요. 그게 쇼하는 거예요. 없는 존재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안 죽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래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나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덜렁덜렁 나와서 앉아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죽어가는 상태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속량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그 벌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성화의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성화의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이제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의 성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사실적인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많은 지식이 없어도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테이블을 딱 놔두고서요, 가운데 사과가 딱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한쪽은 사과 박사예요. 사과 박사. 사과 딱 보는 순간 이 사과는 어느 지역에서 몇 년 된 나무에게서 나온 어떤 품종의 사과고, 이 사과 안에는 영양분이 뭐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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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쫙 머릿속으로 딱 분석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밖에 그 앞에 앉아있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앉아계시는데 이분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영양분이 뭐가 들어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요 사과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 할머니는 머릿속에 뭐가 싹 떠오릅니까? 빨리 먹어야지. 입에 침이 싹 돌아요. 여러분, 누가 사과를 제대로 아는 겁니까? 머리로만 분석하고 뭐 영양분이 어떻고 어디 뭐 이거 먹으면 몸에 어디 좋고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먹어야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런데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은 누가 있고 뭐 열두 제자 이름 다 외우고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필요할 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믿는 겁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도움도 요청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주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점점 사라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대에 묵상이 점점 사라진다고요. 묵상이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깊은 대화가 필요해요. 말을 많이 한다고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열려야지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눌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 세상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뉴스를 쫙 같이 나누고 세계 정세를 같이 얘기하고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이세 사건 사고들 뭐 다 얘기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랑 진짜 가까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슨 뭐 신문사에 있는 논설위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내 안에 있는 작은 감정까지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자꾸 육신적으로 성경에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싹 빼놓고 그거 외에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안다고 치고 그 외에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묵상하면서 그것부터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받고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자 불교 신자가 불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똑같은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부터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 똑같은 자세에서 한다는 건 둘 다 육이에요. 둘 다 육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종교가 이제 다 똑같이 흘러가요. 그게 뭡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불공을 외우면서 바라는 것. 성도들이 교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인생이 안 풀리고 괴로울 때 불신자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원하는 것. 똑같아요.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예?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성공. 그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뒤치락거리 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문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한삼서의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은 상관없어요. 상관은 안 해요.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처음부터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아요. 여러분, 대부분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저 네 집 자식이지? 그 요셉하고 마리아 자식이잖아. 그 형제들 네 명 있잖아. 그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코 흘리고 그럴 때부터 우리가 다 봤는데, 근데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막 분명히 뭔가 일어나긴 하는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를 육신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일부러 그래서 거리를 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저를 육신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기 제일 힘들어요. 왜? 너무 시시콜콜 다 아는데. 여러분,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안 좋은 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 아내의 허물을 보는, 발견하는 것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안 좋은 것을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이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이게 다 육신과 연결된 기적들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습니다. 잘 알아요. 영적인 것에서는 두근해요, 잘. 그래서 육신적인 혜택이 오면요, 금방 반응해요. 병이 났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감사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말씀을 듣는데 내 죄가 깨달아졌어. 이게 내가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었네. 나의 숨겨진 동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는요, 그게 기쁘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합니다. 뭔가 찜찜하고요, 괴롭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것과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그게 나버렸다 이것과 어떤 게 더 큰 은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암을 암에서부터 치유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충족에 잡히기가 굉장히 쉬워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분인데 오랫동안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아주 바싹 마르고 아주 그 야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요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뭐 조금 하면 지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어떻게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요 한국에서 못 고쳤는데 그걸 오랫동안 그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원인을 발견해서 그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살도 조금씩 붙고 힘도 점점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아팠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몸이 점점 튼튼해지니까 자꾸요 더 놀고 싶고요. 아파서 다니기 싫어했던 여행을 자꾸 가고 싶고요. 자꾸 육체의 소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그게 마음에 뭔가 다 꽂혔어요. 아, 이게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예. 네. 야,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뭔가 막 인생에 막혔던 부분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의 자꾸 육을 살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아파서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게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 그런데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의 경제의 문을 여셔서 막 채워주신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못했던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이게 뭐 법제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 그런 거 있죠.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법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게 뭐냐면 너무 가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안 뽑아요. 국민들이 알아요, 그거를. 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해먹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쉽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도, 요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도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성공한 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실패하면 실패한 것을 통해서 또 우상을 만들어내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일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자꾸 나의 어떤 것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은혜도 받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막 그러면 자꾸 다른 거. 아,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조금 인도해보고 변화를 주고 싶고 영향도 끼치고 싶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를 내 옆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과거에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뭐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앞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간증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뭐 몇 명 영접시켰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는 계속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한 명 영접시킨 것보다 두 명 영접시킨 게 더 위대한 거고 두 명보다는 열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많이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 사도 바울은 성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돌아왔어요. 위대한 설교자인지.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스데반은 한 사람도 성경에 전도한 얘기가 안 나와요. 복음 한 번 전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가보면요,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아마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뭐 그게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스데반을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셨대요. 예수님이 일어서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스데반의 사명이었고 스데반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간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이 숫자적으로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게 더 낫다, 이게 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걸 예수님이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 장정 5천명,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하면 한 2만 명의 군중을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아셨어요, 미리.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종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그걸 딱 눈치채고 산으로 도망가요. 이 제자들은 배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호수, 갈릴리 호수 반대쪽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쪽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반대쪽, 호수 반대쪽 그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기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적인 이유를 통해서 영혼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의사도 이제 안 된다, 병원도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이 치유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병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충족, 육신의 만족, 여기에 급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적으로는 여자나 어린아이들,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은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나가서 일하고 아이들도 뭐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파트타임 잡도 잡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유대인 히브리파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과부들, 이 그리스 그쪽에서 온 그 소아시아나 그 그리스 쪽에서 과부된 사람들이 교회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히브리파 과부만 더 많이 도와준다고 헬라파 과부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저거 자기네끼리 같은 민족이라고 더 도와주고 우리는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파 그 같은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이니까 훨씬 더 그 사정을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아니까 도와준 것뿐인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만이 목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이런 일은 집사님들한테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에 전념하리라. 왜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개혁된 거예요. 육신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막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의 복음가는 이 복음의 사역자였고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도 같이 가고 그 후에도 많은 교회에 유익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밭이 있었나 봐요. 좀 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교회에다 헌금한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탁 칭찬하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조심하셔야 돼요. 육신적 칭찬하면 여러분도 죽고 칭찬 들은 사람도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걸 딱 지켜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바나바하고 이렇게 가까웠던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위치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밭을 팔고 나니까 교인들이 막 칭찬하고 막 그러니 존경하고 그러니까 저거 안 되겠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밭을 팔아서 팔고 나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반은 딱 감추고 갖다가 드린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둘 다 하루아침에 같이 죽잖아요. 같은 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민교회에서는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죠.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이민교회에서 한 200명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막 큰대요. 왜 그런가?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즈니스. 아, 그래도 조금 그 미래 나의 어떤 고객이 되실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라도 또 영혼들을 부르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미국 목사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something, 거기다 뭘 더하면 equal nothing, 아무것도 안 남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nothing,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남겨놓으면 equal everything.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갖다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우리 생각에는 아, 이거 좋은데, 아, 예수 그리스도 좋은데, 요게 좀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더 좋았다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 아니야. 모자라는 게 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뭘 더 하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는 것도 없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아유, 예수님, 아예 그건 틀렸어, 안 믿어 나, 그거는 솔직이 나죠. 아,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아, 복음 좋은데, 복음 말고 다른 거, 이 세상 것들, 어떤 것 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건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근데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많이는 말고 한 천만 불. 그러면 갑자기 미소가 나오잖아요. 쫙.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솔직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과거에 우리 당회를요, 여러분 여기 7번 밑에 나온 페나로브레드 있죠? 거기서 했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한 대여섯 분 모여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방을 딱 놔두고 간 거야. 딱 열어봤더니 백 안에 100불짜리가 가득 차 있어요. 몇백만 불인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 여러분들도 갑자기 궁금해지죠. 그렇죠? 들고 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 분이 고민할 것 같아요. 장로님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딴 장로님이 더 정답을 얘기했어요. 일단 갖고 나가면서 생각하겠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 내가 얼마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오직 예수가 안 돼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야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유일한 예수, 오직 예수 안 됐는데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나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가, 이래서의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분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지십니까? 그냥 뭐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말고요. 믿으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뭐 찬송을 몇 개를 알고 뭐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아가는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드러는 나요 결국은. 그런데 내가 말한다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이래 이래 깨달은 것 막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내 안에 변화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나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다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뭐라 그랬어요? 감출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흘러나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네팔에서 그 빙하가 녹아서 막 홍수가 나서 막 수백 명이 죽고 뭐 수천 명이 실종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홍수 물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댐으로 잠깐 정진을 시킬 수 있어요. 언젠가는 넘어요, 그거. 그거 물을 방류 안 하면 언젠가 넘어가요. 막히는데 돌아서 가요, 다른 데로. 복음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가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이 선지서들, 그것들을 쭉 풀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예수님이 뭐 딴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안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풀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내 죄가 보여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아 이걸 누구한테 좀 써먹고 가르쳐줘야지 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내 안에 잘못된 기준들이 깨달아지고 교정되고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누가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들이 꺾어집니다. 내 노력으로 절대로 끊을 수 없던 어떤 그런 중독이나 나쁜 습관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나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변화되는 겁니다. 습관 한두 개 바뀌었다고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분에게 좀 얘기할까? 그냥 무작정 들이대고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해지니까 그 영혼을 붙잡고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 하나님 문 여셨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군요. 그 전까지는 그분을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산모가 어린 아이를, 태아를 아홉 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한두 번 우리가 참아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때까지. 어떤 부인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30년, 40년 기도해요. 그래서 돌아온 분도 좀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믿음의 대상.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분 정도입니까? 그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